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회개시로 알려지는 시편이 모두 8편이 있습니다. 7편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그리고 오늘 읽은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 시편이 하나님께 절실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회개시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1편을 읽었는데 또 51편에서부터 15편 그러니까 65편까지가 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어서 다윗의 시의 새로운 묶음이 51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51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51편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내용인 것처럼 또 그 표제에 밝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저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전사하게 만드는 이런 죄가 죄를 더 양산해가는 그런 과정에 다윗이 처해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심한 말로 책망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져온 한 마리 양을 빼앗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다윗이 그에게 크게 분노하고 그런 사람을 살려두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타 하이시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크게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시편은 1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죄의 간구가 중심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나를 더 성결케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성결한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둘째 단락 10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 18절 19절 말씀은 자신의 죄가 국가에 해가 되지 않게 주십시오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구구절절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내 죄를 도말시켜서 기억도 나지 않게 흔적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도록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다윗의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1절에서 9절까지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하는 내용이 전체가 다 이런 자기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이 죄의 회개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의 근거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하면 자신의 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고 저런 자비를 구하지만 저런 사랑을 구하고 또 일마다 때마다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만한 조건이 구비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지 우리가 자격 있고 조건 맞아서 이만한 이만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해서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근본적으로 크고 무슨 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만큼의 능력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의지하고 주께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지었는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용납되지 못할 엄청난 죄가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정신없이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릇되고 난 다음에 제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이 정말 큰 잘못을 내가 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왕으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가를 제가 인정합니다. 압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죄가 범해진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면서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 무슨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본성적으로 이 못된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는 내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깊은 내면의 뿌리까지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있지만 자기 내면의 깊은 뿌리까지 썩었다. 내 생각의 의식의 깊은 심년 속에 있는 근원까지 나는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다윗은 거기에까지 회개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 의식의 깊은 뿌리까지 내 정신의 근본까지가 나는 타락한 사람이고 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고침받을 수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합니다. 이렇게 뿌리까지 썩은 사람이고 생각의 근원까지가 잘못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면 내가 눈보다 더 깨끗하게 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라는 말을 했는데 예전에 이 히브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의 우슬초는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 알려져 있던 약초로 쓰이던 식물입니다. 그 말은 이 나병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쳐내는 이 약재가 되었던 우슬초와 같이 나의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진동하는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고쳐주시길 원하는 정말 더 이상 절실한 말로 더 통절한 표현으로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의 가장 깊은 회개가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할 큰 잘못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 그 또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적인 발견과 회개의 차원도 깊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반복될 세상 삶 속에서 다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했고 광야 생활 혹독한 시련 중에 살면서 하나님 찬송하기를 거치지 않았던 사람인데 권력에 도취한 나머지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이번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일들을 염려하면서 자신의 중심 깊은 근원까지 새롭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보는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이고 정신뿌리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영을 정직하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달라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중심의 깊은 뿌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새 피조물 되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뉘우치고 아무리 중심의 생각을 굳게 다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는 것이 아니어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주의 영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주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주셔서 이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 성결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결심대로만 살 수 있으면요 누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좋은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도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고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룩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중심의 정결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구하는 제사 상한 심령 아닙니까? 제가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의 낮아진 중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회개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새 중심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구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18절 말씀인데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길 위한 기도를 하다가 돌연 기도의 제목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왕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서 백성들이 쉬쉬하면서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나라 안에 퍼져나가면 나라의 앞날이 큰 걱정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잘못이 나라의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온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루살렘을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는 그 개인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것입니다. 때문에 그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일이 나라에 어려움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실 만이 아니라 그의 공적인 지위와 위치에 있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한 사람의 삶과 태도와 생활 등등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가지라도 공동체 유익한 존재로 살아야지 해를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은행 심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책임 있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앞날도 더 좋은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비한 심령의 기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회개 내용을 보면 아 정말 진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진지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면피용의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의 뿌리까지 새로워지기를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침상을 스켜가며 기도하는 그의 진지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